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네, 7월 13일 월요일에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북한이 평양시에 이어 전국 각지의 상점을 소비자들이 직접 골라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슈퍼마켓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하네요. 주민들의 생필품 주요 구입처인 상점을 기존의 공급자 위주에서 고객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셈이죠. 북한의 상점은 종전에는 고객이 판매원에게 구입하고 싶은 물건을 말하면 판매원이 이를 꺼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었다는데요. 물건이 진열된 곳은 일종의 직원 외 출입 금지 구역이어서 고객들은 자신이 사려는 물건을 찬찬히 살펴보기는커녕 접근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에서도 고객들이 상점 안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필요한 상품을 고르고 결제만 판매원에게 맡기는 슈퍼마켓 방식의 변모가 이뤄진다고 하니까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기쁜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통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국제문제 전문가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하는 세계의 창도 월요일과 함께 시원하게 열리고요. 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양정화 기자와 함께하는 문화 관련 소식으로 채워집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도 변함없이 알려드리고요.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11일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을 겨냥한 영국의 독자 제재를 놓고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미국의 꼭두각시인 영국이 우리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을 첫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가에 대한 난폭한 내정 간섭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은 지난 6일 독자 제재 대상에 강제노동과 고문, 살인 등이 벌어진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두 곳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장마철을 맞은 북한이 수해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한해 농사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장마철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농업전선을 정면 돌파전에 주 타격 전방으로 정한 당의 뜻을 받드는 당 정책 옹의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도 장마철 피해를 어떻게 막는가에 따라 당 창건 75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 농사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2월에서 4월 북한의 물가와 환율이 급 등락했으며 하반기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2일 통일연구원의 최근 북한 시장의 물가 및 환율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쌀과 휘발유 가격은 2월 초와 4월 말에 급등했다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쌀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뛰었으며 변동폭은 2017년 대북 제재 당시보다 더욱 컸습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 초중고등학생에게 마스크 4,700만 장을 지급합니다. 1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 경정 예산에는 이를 위한 예산 707만 6천 달러가 반영됐습니다. 이를 통해 약 550만 명의 전국 초중고등학생이 1인당 8장가량의 마스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도 교육청이나 개별 학교 차원에서 추가로 마스크를 지급할 경우 학생 한 명이 받는 마스크 수량은 이보다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PC, 다기능 손전화기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민원 상담이나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비대면 형태로도 업무 상담 및 소통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을 신청한 뒤 미팅 번호 등을 받아 PC나 손전화기 앱으로 접속하면 식약처 관계자 등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띠르키예가 관광명소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성 소피아 박물관을 85년 만에 다시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튀르키예 최고행정법원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박물관의 지위를 박물관으로 정한 1934년 내각회의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판결 직후 성소피아를 이슬람 사원 모스크로 개조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과 정교회 등은 유감과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남부 장시성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중국 정부가 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장시성을 비롯한 중국 남부 지역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홍수로 3,800만 명 정도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장시성은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홍수 조절과 재난 구제를 위한 긴급 대응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는 장시성에 구조선 190척, 텐트 3,000개, 접이식 침대 1만 개, 이불 3만 개 등을 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성경책을 갖고 있다가 네. 보위부에 체포가 된 북한 주민이 최근에 비공개 실내 처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은 한경남도 소식통이 지난 10일 데일리 NK에 전해온 소식인데요.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심포에 사는 40대 여성 신모 씨가
네.
성경책을 가지고 있던 게 보위부에 탈로가 나서 체포가 됐고요. 예심 가정에 있다가 결국 얼마 전에 실내에서 비공개 처형됐다고 전해왔습니다.
아, 또 안타까운 소식이 이렇게 전해지네요. 이 네. 신모 씨는 어떻게 성경책을 입수를 한 건가요?
네, 장사를 하던 분인 것 같은데
네.
장사 때문에 이제 국경 지역인 양강도 해산 등으로 장사를 다녔다고 하는데 올해 1월 달에 우연히 성경책을 접하게 됐고
네.
공호품 짐 속에 넣어서 자기 집으로 가져온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신형 코로나 그 비루스 감염증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자
네.
심심풀이로 성경책을 집에서 읽었었나 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신앙인이
어렵죠.
아니면.
네.
그래서 좀 보다가 그냥 창고 안에 그냥 방치를 해놨는데 지난 3월에 갑자기 보위부가 집에 와서 가택 수색을 했고
네.
성경책이 발각이 되면서 체포됐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뭐 정말 뭐 신앙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호기심 때문에 성경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좀 의아했던 게 아니 뭐 여기 성경책을 갖고 있는 거 알고 그냥 들이닥친 건가 아니면
네.
그냥 온 건가 그냥 왔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밀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식통에 따르면 신 씨가 체포되기 한 이틀 전에 동네에 친한 친구가 있었나 봐요. 돈을 좀 꿔달라고 왔는데
네.
신 씨도 좀 형편이 안 돼서 미안하다면서 거절을 했고 대신에 이제 창고에 미역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좀 가져다 먹으라고 하면서
네.
이제 친구를 창고에 혼자 들여보냈나 봐요. 근데 친구가 미역을 찾다가 지암 속에 있는 성경책을 발견을 하고 보위부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돈을 꿔주지 않자 뭔가 좀 신 씨한테 원망을 품고 보위부에 신고한 게 이번 사건의 네.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아무래도. 자, 그럼 단순히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죄로 비밀 처형을 당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혐의도 있었나요?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네, 일단
네.
그 다른 혐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보위부 예심 과정에서 이 심포에 잠수함 만드는 조선소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심포 조선소를 비롯한 국가의 주요 시설과 지형 자료들을 외국에 넘겨졌다는 사실을 자백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에 이제 북한 당국은 이 신모 씨가 적국의 성경을 퍼뜨려서 당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주의를 좀먹게 하는 반당, 반국가 행위를 했고 그리고 간첩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규정을 하면서 그를 비공개 처형에 처하도록 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네. 자백 외에 이 간첩죄를 뒷받침만한 좀 명백한 증거는 나오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이번 신모 씨 비밀 처형을 두고 현재 주민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주민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주민들 네. 내에도 좀 의구심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신모 씨가 성경을 가져와서 읽은 건 사실인데 간첩죄는 좀 믿기가 어렵다 이런 여론이 있다고 하고 성경을 본죄 때문에 비밀 처형하는 건 너무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네.
주민들은 이제 이 여성이 핵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심포 사람이라는 것을 보위부가 주목을 해서 군기지 약도들을 넘겨줬을 거라는 억측을 하고 간첩죄까지 씌웠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여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간첩 행위를 하면 이렇게 처형될 수 있다는 시범 게임으로
네.
좀 과하게 처벌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성경을 갖고 있었고 또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간첩죄 때문에 한 여성이 이렇게 또 비밀 처형을 당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참 정상적인 사법체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볼까요?
네, 최근 CNN이 미국 민간 위성 업체를 인용을 해서 평양 만경대구역 올로리 일대에 핵시설이 가동 중이라는 보도를 해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데일리 NK 군 내부 소식통이
네.
핵 관련 시설이 아닌 학교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예.
소식통이 좀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말을 해왔는데 평양 지하철로
네.
칠골역이 있나 봐요. 여기서
네.
대동군으로 나가는 그 올로리 길가 오른편에 있는 건물. 이게 이제 위성사진에서 이제 CNN이 공개한 건물로 보이는데
네.
평양 고사 포병 사령부 정치군관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네.
종합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정치군관학교 그러니까 장교학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CNN은 왜 그 시설을 핵시설로 본 걸까요?
CNN이 이제 지난 8일에
네.
이 보도를 했는데 이 올로리 일대 공개되지 않은 핵탄두 개발 시설이 포착됐다면서 이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찍은 이 위성사진 공개를 했거든요. 올로리
네.
때. 근데 보니까 이제 고층 주거지 감시 시설, 기념비, 지하 시설, 컨테이너 적재 차량 이런
네.
게 포착이 됐고 이게 핵 기지에 뭔가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델랭키의 군 소식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고층의 주거지라는 게 결국은 핵 과학자한테 주는 선물 아파트 이런 걸 김정은 집권 때 많이 줬잖아요.
네.
근데 고층이 아니고 이 살림집이 학교 정문 오른편에 있는데 높지도 않고 모두 한동에 두 세대 땅집, 그러니까 단층집이고 여기엔 교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네.
학교 안에는 지하갱도도 없다고 잘라 말했고
그랬군요.
그리고 학교 정문 앞에 샘물공장이 있고 그리고 청사 뒤쪽 담장 안쪽으로는 부업지가 있고 담장 너머 북동쪽으로는 묘지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청명과 추석 때 여기에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샘물공장도 있고 사람도 많이 찾는 이곳에 어떻게 비밀 핵작업을 하는 기지가 있겠냐
네.
이러면서 좀 반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CNN의 보도에 대해서 북한 내부 소식통이 또 전혀 다른 내용을
네.
전해주셨네요. 자, 어쨌든 오늘도 지금 북한을 통해서 북한의 다양한 소식들 접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북한에도 롤러코스터 같은 놀이기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대형 놀이동산에 아주 빠르게 달리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뚝뚝 떨어지는 기차 같은 무섭고도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롤러코스터죠. 근데 너무 빠르고 변화무쌍하게 급변하는 상황, 그로 인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은 우리가 또 롤러코스터 같다라고들 많이 합니다. 자, 되도록 롤러코스터 같은 정신없는 변화무쌍함보다는 안정감과 차분한 절차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변화들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면 좋겠네요. 한국의 인기 여가수 청하의 노래 롤러코스터 한번 들어보시죠. 밖으로 열린 창을 더 넓고 시원하고 흥미롭게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세계의 창 시간은 국제문제 전문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비가 많이 내리는 월요일인데요.
네.
자, 중국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피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소장님, 일단 중국의 이 홍수 피해 얘기 나온 게 벌써 이미 한 달이 넘은 거죠?
넘었죠. 네. 이게 처음 나온 게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이 지난 5월 29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중국의 중부 남부 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안후이성, 장시성, 후베이성, 후난성, 저 남쪽의 광둥성까지.
네.
그러니까는 중부 남부 지역이 지금 뭐 물바다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런 비 구름이 좀 움직이잖아요.
예.
그런데 한동안 한 달 넘게 움직이지 않고
네.
중국 중남부 이 하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피해가 이제 특히 가중되는데, 특히 그 강이라는 것이 특성이 그 상류에서 오고 비가 하루에서도
네.
오고 이렇게 되면은 하루 쪽은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남부 지역에 피해가 좀 가중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네.
이번 비 피해는 중국에서 1940년 이후로 최악의 피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거의 한
그렇죠.
7, 80년 만에 홍수인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인명 피해 당연히 많고요.
네.
그 특히 그 명나라 때 만들어졌던 그 수백 년 역사가 지금 됐는 건데
네.
다리가 떠내려가는
그러니까
문화유산이라고
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안후이성의 황산시에 있는 그 신안강에 있는 다리거든요. 480년 된 다리인데 전하이교라고 하는 다리가 떠내려갔습니다.
야,
길이가 133m.
네.
폭 15m. 그러니까 과거에 만든 다리치고 어마어마한 다리잖아요.
네.
이게 명나라 때 1536년에 지어진 건데 이 다리도 이번 피해로 유실이 된 겁니다.
와, 정말 말씀하시는 걸 듣기만 해도 일단 어느 정도의 지금 피해가 있는지 대략 상상은 가는데요.
네.
이재민과 사망 등 피해도 엄청나다죠.
그렇죠.
네.
이재민 피해가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웬만한 인구 한 나라 인구보다 많은데
네.
3천만 명이 넘어요. 3,020만 명이
네.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사망자, 실종자 140명 이상 나오고 있고 아마
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해 피해 이제 위협으로 인해서 이제 긴급 대피해야 되는 사람 수만 해도 172만 명에 해당하고요. 그 60만 명이
네.
지금 긴급 생활 구호가 이제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택도 뭐 파손이 많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25만 주택이 가구가 이제 파손이 됐고, 농작물도 뭐 2,667헥타르 피해.
네.
이 돈으로 환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상상하기
그러니까요.
힘들죠?
어느 정도 되나요?
617억 9천만 위안. 이게 달러로 환산하면은
네.
88억 2천만 달러가 넘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한 겁니다. 소방차가 뭐 7천 대가 동원이 돼도
예.
그리고 군인들 뭐 민간인들 저 포함해서 구조 인력이 13만 명이 지금 투입이 돼서 복구하고 구조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계속 피해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중국이 또 워낙 인구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피해 규모도 굉장히 큰 것 같고
네.
사실 뭐 대피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172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뭐 그것도
그러니까요.
의문이네요.
네.
자, 그런 상황인데 양쯔강 등 하천에 있는 댐들이 지금까지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데 어떤
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는 비 피해가 발생을 하면
네.
비 자체로도 우리가 이제 위험하지만 우리가 이제 인공물 세우는 것들
네.
예를 들어서 댐 같은 거 이게 무너지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커지잖아요.
큰일이죠. 네.
근데 지금 피해 지역이 중국의 성이라고 하잖아요. 지방
네.
단위가 26개 성 그리고 자치구에 홍수가 난 건데 거기에 보면은 총 그 304개 하천이 있다고 하죠.
네.
근데 이 하천들이 경계 수위 이상으로 지금 그 물이 범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그 양쯔강 중상류 쪽에 비가 많이 와서
네.
중상류 쪽에 비가 많이 오면 중하류 쪽 댐들이 이제 위험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댐들이 그래서 결국은 계속 지금 방류는 하고 있지만 이게 방류하면은 하류로 내려올수록 점점 위험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 저 산샤댐이라고 하는 댐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요.
네.
2009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이게 세계 최대의 댐입니다. 근데 그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되는 이유가
네.
세계 최대의 댐이기도 하지만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네.
모든 댐들이 그렇지만은 댐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게 수량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걸로 수력 발전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래서 1820만 킬로와트의 발전량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 양으로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수력 발전 용량으로도
네.
능력으로도 세계 최대 규모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잘못 지어졌다든가
예.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피해가 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아까 제가 2009년도에 완공됐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이 댐을 만들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수십 년 전 이야기예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제 왜냐하면 댐을 만든다는 것은 그 댐 위쪽으로 물이 이렇게 불어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 피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환경 오염
네.
그다음에 또 문화 유산이 그 유실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반대가 많았다가 결국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좀 부실 위험도 있다는 그런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그 댐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댐이 지금 그 전 세계의 그 댐 전문가들이 시선이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네.
그 댐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의 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50년, 60년대에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지금 연도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건데 사실상 그 수명이 끝난 그런 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냥 이게 뭐 비가 안 오고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네.
이게 지금 제일 걱정이라는 거죠.
참 지금같이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뭐 이거를 다시 건설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게 뭐 일단은 위기를 봉합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 최악의 상황이겠지만 노후화된 댐들이 이걸 이 수량을 버티지 못하는 사태가 만약 발생을 한다면
그렇죠.
자연재해 몇 배 피해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네.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미
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1975년에 네. 반자오 댐이라고 하는 그 댐이 붕괴가 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일로 23만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도시 하나의 주민들.
그렇죠.
네.
완전히 도시 하나가.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러니까는 이게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실
네.
어떤 그 의혹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이 반차오댐 같은 경우도 그 과거에 이제 중국의 대약진 운동 그 와중에 지어진 거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굉장히 많은 산업 시설들이 막 올라가는 그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실 공사 위험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 그래서 결국 태풍 니나 상륙으로 인해 가지고 댐 유역에 6시간 동안 830mm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이걸 못 견딘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붕괴가 되는데 이 댐이 붕괴되면 위험하다는 것이 갑자기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네.
그 댐 밑에 있는 댐들은 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미노 같이 계속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결국 하루에 62개 댐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까지 번진 거거든요. 중국에서 이
네.
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은데 또 그만큼 필요하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좋은 이점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한 것이 있는 것이 중국에 왜 이렇게 댐이 많을까요?
뭔가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수량 조절도 있지만 뭔가 돈이 좀 되지 않나.
돈이 된다.
네.
그거죠.
네, 맞나요?
댐을 만들면
네.
수익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중국의 표현으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물론 저 옛날에는 금교, 은로, 동루 이런 말이 있었다고
네.
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다리를 만드는 건 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도로를 만드는 건 은에 해당하는 것이고 집을 만드는 건 동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금, 은, 동.
네.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이 아니라 금교, 은로, 찬석패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어떤 말인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를 만드는 건 금 맞아요.
네.
그리고 길을 만드는 건 은인데 댐을 만드는 건 다이아몬드다. 댐을 만들면 그만큼 돈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네요.
이게
네.
좋은 쪽으로만 그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 콩고물 좀 받아먹는다 그러죠. 부패의 원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이게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뭐 홍수 때문에 댐까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말 생각 이상이에요. 이 피해가. 그리고 네. 앞으로의 위험성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중국 남쪽에 지금 피해가 많다고 하지만요. 북쪽으로도 좀 이동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북한 지역의 피해는 혹시 없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네. 중국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중부 남부 지역만 우리 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동해도 문제고 이동을 안 해도 문제인 것이 네. 지금까지는 이동을 안 하고 그 지역에 가만히 비구름이 머무르니까 네. 그 지역 피해가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동을 한다. 그럼 그쪽은 괜찮아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주변 지역이.
그러네요.
이미 지금 상당 부분이 일본으로 이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일본의 남부 지역이 피해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까지도 피해가 큰 상황인데 근데 이게 일부가 또 북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북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중국의 북쪽은 결국은 지린성이라든가 네. 이게 우리 한반도하고 붙어 있는 쪽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이미 지린성에도 폭우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럼 지린성에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은 네. 그 비 피해가 결국은 같이 땅으로 붙어 있는 한반도에도 영향이 온다는 거잖아요. 북한 지역이 네. 또 비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북한하고 저 중국하고 사이에 흐르는 압록강, 두만강,
네.
이 압록강 비 피해 이게 좀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이게 지난해에도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비 피해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때는 13호 태풍 링링이었죠.
네.
그래서 그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 북한에서도 좀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도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니까 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고 북한에도 지금 수백 개 조그마한 것까지 강까지 합치면 수백 개 강 또 이렇게 네. 하천 그리고 제방 이런 것들 그 뚝 같은 것들을 이게 이제 잘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부실한 것도 있잖아요.
예.
지금 이미 많이 보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물이라는 물피해라는 것이 아주 조그만한 어떤 한 군데라도 여기서 무너지면 이게
그렇죠.
와르르 무너지면서
네.
피해가 커지는 거잖아요. 뭐 북한 당국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각 주민들도 주변에 혹시 어디 부실한 부분이 없는지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막을 때는 네. 적은 어떤 그 투자로도 막을 수 있지만 이게 무너지면
그렇죠.
피해는 훨씬 몇 배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가 뭐 경제적 피해를 넘어서 인명 피해로
피해가 가니까.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예.
좀 주의를 하셔야겠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개인의 힘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정부 차원에서
그럼요.
해야 되는 상황이라 좀 더 예. 걱정이 약간 되네요.
그렇죠. 예.
네, 뭐 우리 한국에서도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뭐 비 피해 소식이 뭐 정비를 했다고 해도 끊임없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
준비를 해도 또 발생하고 지금 이 저기 한국에도 비가 좀
네.
점점 많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남북 모두 지금 비 피해에
네.
지금 노출돼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정부 아까 말씀하신 정부 차원에서도 당연히
네.
가장 우선적인 어떤 그 대책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각 우리 주변 있잖아요. 집 옆에 혹시
네.
어디 뭐 없나 뭐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네.
신고는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뒷산이 어디가 네. 위험하다. 신고는 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지금 좀 돌아볼 그럴 필요가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뭐 개인 차원에서 좀 주의하는 거.
네.
이 피해가 나한테는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항상 또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오늘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오늘 세계 일장 시간에는 중국의 큰 수해 피해와 그로 인해 북한에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을지 등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장마철 모두 주의하셔야겠고요. 지금까지 국제문제 전문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자, 이 노래도 장마철의 여름이면 늘 듣게 되고 또 듣고 싶은 노래입니다. 전주부터가 참 감성적으로 사람 마음을 두드리는데요. 어느 비 내리는 날 바깥 풍경 좋은 카페 같은 곳 창가 자리에 앉아서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향이 좋은 커피 한 잔 마시며 들으면 더 좋은 노래죠. 뭐 평상시에 이렇게 듣기가 힘들어서가 문제죠. 1997년에 발표돼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같은 노래고요. 이승훈 씨가 부르는 비 오는 거리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월요일에는 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봅니다. 오늘도 양정아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요즘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하는 가장 뜨거운 화두. 바로 갈수록 치솟는 집값과 이를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데요.
네.
일반 국민들에게는 집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국의 일반 주민들이 주로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주거 환경에 놓여 있는지 그걸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국민들의 주거 형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기 앞서서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거 의미가 있겠네요. 북한 청취자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집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를 떠올리잖아요. 아파트 주거 비율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에 공개한 2019년도 주거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유형 중에 아파트 비율이 50.1%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높아지면서
네.
역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기준으로도 아파트 비율이 50.7%까지 치솟아서 역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좀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요.
네.
소득별로 상위 가구일수록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소득 9에서 10분위에 해당하는 상위 가구 중 무려 76.6%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렇군요.
예, 소득 5에서 8분위에 해당하는 중위 가구는 56.2%, 1에서 4분위에 속하는 하위 가구는 29.1%가 각각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50%, 절반가량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또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아파트에 거주한다, 뭐 이런 통계 결과네요.
네, 그런데 아파트 거주 비율이 앞으로도 좀 계속 늘어날 전망이에요.
네.
이사 희망 주택 유형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67.1%가 아파트를 선택한 겁니다.
네.
2018년 64.3%가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한 것보다 더 높은 비율이었죠.
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 선호 경향이 더 강했는데요. 상위 가구의 85%가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단독주택 가구 비율은 감소세가 좀 뚜렷한데요.
네.
지난해 전국 주택 중에 단독주택 비율은 32.1%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줄었습니다. 수도권에선 24.2%까지 내려갔다고 하네요.
단독주택 비율이 이렇게 낮을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아파트에 몰리는 추세가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네, 사실 단독주택 비율은 2006년대까지만 해도
네.
전국 기준 44.5%로 모든 주택 유형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저소득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유형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네.
이 단독주택 거주자를 소득별로 좀 분류를 하면 하위 가구가 50.4%로 가장 많았고 중위 가구와 상위 가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위에 또 다른 주택 형태인 연립 다세대 주택도 있잖아요.
네.
그 비율은 전국 11.6%, 수도권 17.7%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아파트에 사느냐 주택에 사느냐 이게 또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통계가 나타난 거 보니까 좀 씁쓸하기도 한데 그런데 아파트 쏠림 현상 왜 점점 더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건가요?
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파트는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서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해서 편리할 네. 뿐만 아니라 시세 상승폭도 크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엔 1, 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서 예. 다양한 형태의 소형 아파트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파트 선호 현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자, 자산 가치 상승 그리고 편의성 뭐 이런 이유라면 사실 누구라도 아파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주거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선 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전체 가구 중에 자신이 소유한 집, 즉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자가 점유율이 58%를 기록했는데요. 네. 자가를 보유한 자가 보유율 또한 61.2%를 기록해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국민 100명 중 61명, 61명 정도가 내 집에 산다는 거네요?
내 집에 살거나 내 집 명의를 갖고 있는
명의를 집을, 갖고 있다.
예, 집이 네. 있다는 건데요. 이 밖에 자가가 아닌 임대 형식으로는 반전세가 19.7%, 전세가 15.1%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네. 임차 형태로만 구분을 해보면 반전세 및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순수 전세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전세라는 거는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좀 부연 설명해드리면 전세하고 월세하고 좀 섞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일정 금액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한 이 전세 제도,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라고 들었어요. 과거에는 이런 전세 계약 형태가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또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뭐 서구 유럽이나 뭐 네. 가까운 일본에서도 실은 전세제도 찾기 어렵거든요. 네. 대부분 월세로 임대 계약을 맺습니다. 한국에서만 특이하게 존재했던 전세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저희가 좀 주거비 부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PIR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전국 기준 5.4배로 2018년 대비 소폭 감소했고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기간 역시 7.1년에서 6.9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여기서 좀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수도권의 경우는 이 PIR이 6.9로 2018년 대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즉 이제 수도권의 경우는 소득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져서 주택을 마련하기 더 힘든 상황이 됐다는 거죠.
네.
또 월소득 대비 월세 비율은 RIR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수도권에서 20%를 나타내면서 2018년 대비 무려 20% 가까이나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확실히 이 수도권에서 거주 비용과 관련한 그 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번 결과 발표를 기반으로 수도권의 자가 점유율 확대 그리고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 조금 더 강력하게 마련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복합적인 대책으로 한국의 부동산 정책 좀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자, 누가 뭘 부탁했을 때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이런 말 참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그 표현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는 영어로 When do you need it by? When do you need it b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When do you need it?까지만 말하지 않고 뒤에 by를 붙였죠. by를 붙였는데 by는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까지, 뭐뭐쯤이라는 시간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말이니까 알아두셨다가 영어로 필요할 때 한번 질문해 보세요. When do you need it by?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7월 14일 화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평남, 함남 지역에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8도, 해산 13도, 청진 15도, 사리원 함흥 17도, 개성 해주 원산 18도, 평양 강계 19도, 신의주 2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원산 22도, 함흥 청진 23도, 개성 해주 삼지연 24도, 사리원 25도, 평양 26도, 신의주 28도, 해산 29도, 강계 32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2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4% 상승한 $40.5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금값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1% 하락한 $1,801.9에 마감됐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01.06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왔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11일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을 겨냥한 영국의 독자 제재를 놓고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미국의 꼭두각시인 영국이 우리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을 첫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가에 대한 난폭한 내정 간섭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은 지난 6일 독자 제재 대상에 강제노동과 고문, 살인 등이 벌어진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두 곳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장마철을 맞은 북한이 수해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한해 농사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장마철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농업 전선을 정면 돌파 전에 주 타격 전방으로 정한 당의 뜻을 받드는 당 정책 옹의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도 장마철 피해를 어떻게 막는가에 따라 당 창건 75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 농사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2월에서 4월 북한의 물가와 환율이 급 등락했으며 하반기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2일 통일연구원의 최근 북한 시장의 물가 및 환율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쌀과 휘발유 가격은 2월 초와 4월 말에 급등했다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쌀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뛰었으며 변동폭은 2017년 대북 제재 당시보다 더욱 컸습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 초중고등학생에게 마스크 4,700만 장을 지급합니다. 1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 경정 예산에는 이를 위한 예산 707만 6천 달러가 반영됐습니다. 이를 통해 약 550만 명의 전국 초중고등학생이 1인당 8장가량의 마스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이나 개별 학교 차원에서 추가로 마스크를 지급할 경우 학생 한 명이 받는 마스크 수량은 이보다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PC, 다기능 손전화기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민원 상담이나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비대면 형태로도 업무 상담 및 소통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을 신청한 뒤 미팅 번호 등을 받아 PC나 손전화기 앱으로 접속하면 식약처 관계자 등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띠르키예가 관광 명소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성 소피아 박물관을 85년 만에 다시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띠르키예 최고행정법원은 띠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박물관의 지위를 박물관으로 정한 1934년 내각회의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에르도안 띠르키예 대통령은 판결 직후 성소피아를 이슬람 사원 모스크로 개조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과 정교회 등은 유감과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여름철 과일 중엔 몸에 부족한 수분을 채워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 많다고 해요. 과육에는 일단 수분, 비타민, 미네랄이 많고요. 과일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껍질까지 같이 먹으면 더 좋은 그런 여름 과일이 많은데요. 블루베리, 체리, 사실 채소로 분류되긴 하지만 토마토도 있고요. 매실, 뭐 이런 과일들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과일들은 다 씻어서 껍질째 신선하게 먹으면 더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이런 과일 더 많이 드시면서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이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내일도 맞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노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이 노래도 제목이 참 깁니다. 북한에서 대중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들 중에서 제일 긴 북한 노래 제목은 어떤 건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실력은 정말 있는 한국의 남성 4인조 밴드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칠게요. 하지만 뜨거운 여름밤이 가도 남은 건 절대 볼품없지 않을 거예요. 우린 내일 또 만나요.
그땐 난 어떤 마음이었길래 내 모든 걸 주고도 웃을 수 있었나.